론
여기 국민 라디오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영국의 경찰. 영국의 경찰은 보비라는 애칭으로 불리운다고 하죠. 애칭이 있는 만큼 애칭은 이제 시민들이 붙여준 거지 지들이 붙인 게 아닌데 그만큼 시민들이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친숙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시내 한복판에 있는 수상 관절을 지키는 것도 비무장 상태의 보비 일명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자기들이 포졸이라는 이름으로 포졸인가요? 캐릭터도 만들고 애칭을 만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친숙하게 느끼는 사람은 글쎄요. 그렇게 홍보비용을 쓴 거에 비하면 좀 덜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일경찰의 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한용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저기 얼마 전에 뉴스케이 출연하셨죠?
그랬었나요?
네, 그런데 그 얼굴이 많이 상해 보인다고.
아, 예.
예, 예. 너무 야유하셨다고 걱정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종합검진을 작년에 받았었는데.
네네.
시원찮다는 얘기가 나와서 계속 이렇게 좀.
식이요법도 하시고.
제대로는 안 합니다. 제대로 하는 건 없습니다.
네네.
하여튼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지난주, 지난주 두 번에 걸쳐서 천황의 충견, 친일경찰과 그대의 현재라고 했습니다. 그 1회 때는 주로 조직, 행정에 대한 얘기였고요. 2회 때는 인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최연, 전봉덕 등 우리가 나머지 기억해야 할 악질 고등계 형사들을 다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어저께 100년 전쟁과 관련해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성명서가 발표가 됐다고요?
예, 예.
예. 뭐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지금 뭐 100년 전쟁에 대해서 명예훼손 유족 측에
네.
예, 뭐 고소가 있었던 것은 잘 아시는 사실이에요. 그 2년 전입니다, 벌써.
아, 2년 전에.
근데 아직도 뭐냐면 수사를 하는데 심지어는 뭐냐면 형사부에서 공안부로 느닷없이 내려갔잖아요 작년 초에.
아, 예.
공안 일부로. 근데 이 1월 29일자 국민일보 보도를 우리가 뒤늦게 확인해 보니까
네네.
검찰이 100년 전쟁 제작 관계자들을 기소하기 위해서
네.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메일을 압수수색을 했다.
아. 예, 여기에다가 이 뉴라이트 계열의 학회에다가
네.
100년 전쟁에 대해서 이 뉴라이트 계열에다가
네.
객관성 평가를 의뢰하는 등 상식밖에 조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니, 뉴라이트 계열에다가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고 이거를 보냈다는 겁니까?
예, 지금 뭐냐면 이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예훼손 사건에서
네.
이게 국가적인 공안 사건이 아닌다며 인멸 합수수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거 할 게 뭐가 있어요. 100년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게다가 뭐냐면 이 객관적인 평가를 한다면서 가장 그 편향된 집단이 바로 뉴라이트 계열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다가 평가를 했는데 이거 볼 때 보면 잘 알다시피 이 이승만 측의 경우에는 그 이인호 현재 KBS 이사장 아니에요.
네네.
이 양반이 이미 그 전에 100년 전쟁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유의하라고 말하는 거 있죠.
네.
이거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아.
뭐 이현우 씨가 시켰다는 게 아니라 이런 네네. 분위기하고 같이 맞아떨어지는 검찰의 짝짝꿍 수사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작년, 아니 재작년이죠. 벌써 2013년 5월 달에 지금 고소가 당한 거예요. 네. 김지은 감독이.
네.
최진아 PD 그리고 우리 연구소의 임원영 소장님.
네.
그 사자명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는데 지금 벌써 뭐냐 21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동안 뭐냐면 엄청나게 피고소인과 참고인을 소환 조사하면서
네.
예, 결론도 안 나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든 혐의를 확정해서 지금 안건을 소화하다가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이게 좀 기소하기 난감하니까
네.
이제 뭐 아예 이메일 압수수색까지 하는 것 같아요.
아.
예, 이거 뭐 쉽게 말하면 서울중앙지검이 전례 없이 개인명예훼손에 대해서 형사부에서 공안부로 재배정한 것도 그렇고 압수수색을 한 것도 이밀 압수수색이 굉장히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보면 정치검찰의 오명을 뒤집어 쓰더라도 유죄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네.
일단은 전제된 짓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더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요 부분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자. 명예훼손은 친고죄에 해당된다면서요, 참.
그렇죠.
네네.
이거 개인의 사익에, 사익과 관련되는 거죠.
네네.
그런데 쉽게 말하자면 경찰에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또 사자 예. 명예훼손 했는지 그 판단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돼요.
예,
근데
예, 예.
이건 뭐냐 수소하면서 일방적인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더 웃긴 것은 뭐냐면
네네.
이 보도에 따르자면 저희 검찰도 확인도 해봤어요. 뭐 말해줄 수 없다고 하던데 역사학과 경제학과 행정학 교육학 등 다양한 전공자로 구성된 역사의 한 역사학회 제가 장담하지만 역사 경제 행정 교육 등 이렇게 할 때 대체 역사학계가 별로 없는 특히 한국사가 별로 없는 다양한 역사학회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뉴라이트 계열의 하나밖에 되어 있습니까?
아하.
여기에 객관성 평가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 학계 외에도 중립성의 학계 교수들이 자문하고 있다는데 제가 놀란 것은
중립성의 학회라는 게 뭐예요, 근데?
있긴 개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알아봤을 때 우리가 역사학회 할 때 한국사연구회라든지 한국역사연구회,
네네네.
역사문제연구소는 역사학회는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쪽도 교수 받은 바가 없어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그런데 또 이 역사와 관계되는데 경제학, 교육학, 정치학이 다 관여한다는 것은 한국현대사학회라든지 뉴라이트 학회 이런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잘 알다시피 뭡니까? 바로 뉴라이트 대한 교과서라든지
네네.
교학사, 엉터리 교과서 집필자 이런 사람들이 가담해 있는 조직이에요. 그 한국생 문자 거의 없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냐 맡겼고 게다가 이들 이승만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저희들은
그렇죠.
한국 현대 사학회인지 아닌지 정확히 확정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그러나 그 단체 말고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런 뉴라이트 계열에다가 맡겼다 할 경우 이건 뭐죠? 이쪽 이승만 동산 세우자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무슨 중립적인 게 있습니까? 이거 완전 모양 내기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예, 네. 했다는 건데.
예.
그니까, 이승만을 비판한 역사학회에 대한 평가. 이거를 이승만 우상화 주도 세력에게 맡기는.
예, 거의 틀림없어요.
말도 안 되는요. 코미디, 저질 코미디네요.
예. 예 근데 요즘 경찰 보면 좀 이상하죠.
네.
왜냐하면 우리 연구소에서도 좀 이렇게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했었어요.
네.
예. 근데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정희 혈세를 조작되었다고 얘기한다든지.
예.
또는 쉽게 말해 우리 소장님을 박헌영.
네네.
본따스 이름을 임헌정으로 했다는 황당한 이야기. 들으신 분들도 회혹되지 마세요. 전혀 한자도 다르고 다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유포한 일베 회원들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 신속하게 이들이 불기소 처분했어요. 검찰이 오히려. 거침없이 면제부를 줬습니다.
네.
심지어는 어떤 정도냐면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를 해킹해가지고
네.
회원들 까지 정보도 빼내고 막대한 금전적 손해배상까지 피해를 끼친 일베 회원을 검거하고 나서도
네.
피해자의 주소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요 우리 연구소에. 그럼 무슨 얘기냐? 우리가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가 없죠. 주소를 모르니까.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검찰의 일방주의고 완전히 그 한쪽 편에 있어 있는 검찰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 민족문제연구소 그리고 백년전쟁 이것을 유죄로 만들려고 심사하고.
예.
예. 그렇죠. 이건 악의적이네요, 굉장히.
악의적인데 네. 중요한 게 헌정 파괴예요,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해서 집요하게 공안몰이 하는 거죠.
네.
압수수색 이런 것도 하고 이메일에 대해서. 이건 무방한 거지 않습니까?
네.
우리 소장 무슨 백년전쟁하고 무슨 이메일 주고 받습니까? 관련해서. 일베 회원에 대해서는 역으로 연구소를 공격한 쪽에서 대해서 지금 다 인권 보호를 해주는 식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한마디로 법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권한의 남용입니다.
예, 권한의 남용이고 이거는 예. 표적 수사하고 말이죠.
예, 우리 여기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네.
우리 그동안 소송 많이 당했어요.
예예. 예.
친일 이명사제 들어간 것 때문에. 근데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 우리는 감정적인 게 아니라 사실 그 자체에 규칙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예. 네.
진실에서 네.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오히려 저스티스 정의와 양심을 이야기하는 법정이나 검찰에서요. 이런 불의가 자행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우리가 역사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는 역설적인 이유가 다시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오늘 좀 아, 좀 우울하고 화가 나는 그런 소식인데요. 아, 아무튼 뭐 계속 소식은 전해 주십시오.
예. 예, 예.
그러고 보니까 임헌영보다는 박한용이 박헌영보 이름 박 비슷한데요, 그죠? 네. 이제 경찰로 좀 넘어갈까요?
예? 예, 그렇게 하면 뭐 안 걸릴 게 없어요.
그러게요. 네. 참 기분 자빠지고 있어요. 예. 예, 경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그제 제가 한번 그 1회 방송 때인가요? 네. 경찰 1회 방송 때 헌병 보조원하면서 제가 이한용이 그 입안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헌병 보조원 조선인. 네.
자료를 제가 못 찾았었는데 그때 급히 좀 하느라고. 또 우리 연구소의 이순희 연구원이 그 방송을 듣고
네.
출처를 찾아주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감사해서 일단 원자료 그때 잠깐 소개나 해드릴게요.
이순우 연구원.
네. 예, 예. 그 서울 문화유적에 대해서 아주 최고 전문가시죠.
아, 그렇군요.
예, 예 보면 이제 이 통감부 문서에 보게 되면 이한용 한 말이 나와요. 일본 헌병 보존 선발에 관한 건 해서 1908년 6월 11일자 내각 총리 대신 이한용이 이또 통감에게 보낸 조회 내용이에요.
네.
통감부 문서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에 지방의 지리와 정황을 잘 아는 자를 선발하여 이들을 일본 헌병의 보존으로 쓰는 한편
네.
폭도 진압에 유리하게 하겨 이렇게 수리 되어서 일단 뭐냐면 그 지역의 지리와 그 정치적 상황을 잘 아는 사람 뽑아라 조선인들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네, 네.
황성신문 1908년 6월 14일자 그러니까 이 통감부 문서 3일 뒤죠. 이게 보도된 것에 따르자면 이번에 모집할 헌병 보존은 약 4천 명인데 응모자 가운데서는 주로 해대병, 그러니까 군대 해산된 병사 있죠.
네.
해대병을 다수 채용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네, 이렇게 됐고 실제 이렇게 해서 실제 뭐냐 통감부에서 나온 한국시전용보 측에도 헌병 보존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에 뭐냐면 정원이 약 4천 명이고 주로 전년에 그러니까 1907년 정민년에 군대 해산 당시에 해대병 중에서 모집하여라고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보면 요 헌병 보존이라 악명 높은 제도가 이한용이 모사한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이완용 정말 이런 쪽으로는 머리가 비상한.
네. 네. 나쁜 놈이 머리가 좋죠. 아주 나쁜 뜻입니다. 타격이 커요.
네. 이순우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아, 그럼 친일 경찰 최연부터 다뤄볼까요? 최연 전 뭐 솔직히 처음 들어봅니다.
예. 네.
이유 최연을 다룬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예. 뭐 우리가 일제 고등계 경찰들을 쭉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다양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이 최연은 또 김일성하고 악연이 있어요.
그래요?
예, 예. 그 바로 이제 김일성이 1930년대 만주에서 항일 무장 투쟁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때 특히 바로 보천포 전투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렇죠. 김일성, 그 북한에서 자랑해 마지 않는 국내 진공작전.
예, 예.
소규모의 전투였습니다만, 그래도 예. 그런 승리를 거둔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뭐, 역사 자료 보면 이 보천포 전투 또는 해산진 사건 이렇게 나와요.
해산, 네.
그러니까 해산이라는 곳이.
해산진, 그 국경 도시, 그 국경 마을이죠. 네. 예.
최연의 일지 행적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네. 최연, 일본식 이름은 고산 청 뭡니까?
이거 청지.
예, 청지. 다카야마라는 이름으로 성을 썼네요. 그죠?
예.
1897년 3월 6일에 태어나서 1958년 11월 14일에 죽었고요. 함경남도 신흥시에서 출생. 본명은 최창렬. 1932년 후반경 최령으로 또 고쳤고요. 그리고 해방 후에 다시 최연으로 개명을 하고, 뭐,
예,
이름이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제가 볼 때 신분 세탁이에요.
아...
일단 최창렬인데 32년에 최령 방울령제를 고친 건 뭐 저는 잘 알 수 없어요.
네.
그러나 명확하게 해방 후에 또 고칠 이유는 없잖아요.
네.
최연을 다시 고쳐다 이유는 일제시대 자기 이름이 최령이라는 이름으로 고등계 경찰이잖아요.
아...
그래서 우리가 신임의 사전 보면 개명 사전이에요. 친일 개명 사전.
친일 개명 사전.
창씨 개명만 아니라 본명도 해방 후에 다 개명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최소한 두 번 이상 고쳤겠군요.
예, 만주에서 특히 군인하던 만주국 장교하던 사람들 거의
그렇군요.
다 기억합니다. 예.
하긴 뭐 그 다카키 마사오도 오카모토 미노루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건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그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죠.
네, 일본 구일본국의 그런 그
예.
유명한 그 장교 이름을 땄다라는 그런 오카모토 미노루 그런 예, 얘기도 그렇죠. 있습니다만
예, 예. 예,
확인된 건 아니고요.
네, 그 위에 쭉 한번 이제 그 기초 경력들 한번 이제 먼저
네, 또 읽어볼게요.
네.
아, 함경남도 신흥 공립소학교 졸업 후에 함흥 공립 고등 보통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예, 1900... 여기 함흥 공립 고보는 사실은 굉장히 항일로 유명한 학교에 나중에.
아.
1929년에 광주 학생 운동이 있었을 때 함경도 함흥 고보 학생들이 명예가 아주 거셌어요.
그렇군요. 예. 고보는 전국에 이렇게 많이 있지 않은 그런 곳이었고.
그렇죠.
여길 졸업하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건데 웬만한 그런 벼슬을 할 수 있었던.
예. 그 나무 그 당시에서는 뭐 엘리트예요.
그렇죠. 네. 전문대와 전문학교는 정말 극소수였으니까. 예. 네. 1916년과 17년 함흥경찰서 고원으로 고용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네. 예. 시작해서
예.
18년 함흥경찰서 순사로 정식으로 임명이 되고 일제히 주구가 되었네요. 22년 2월 제3회 도경부 및 도경부보 시험에 합격한 후에 이후 경부보로 북청, 정평, 신흥, 정평, 영흥 등 함경도 지방 곳곳에서 경부보로 경력을 쌓아 1930년 드디어 경부로 승진했네요. 간부가 예.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북청, 정평, 신흥, 정평, 영하면 이제 우리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냐 북한 지역의 지명이라고 알겠지만
네.
일제 강점기를 연구하는 사람 같으면 이게 탁 나옵니다.
아.
이 지역 하게 되면 얘기야말로 뭐냐면 그 함경도 삼간 지역이잖아요.
아.
그 이른바 적색 농민조합.
그렇군요.
항일 농민조합 운동이 대단히 거세했던 곳이에요.
오지였기 때문에 오히려.
예. 예를 들어 정평 같은 경우에는 완전 해방구가 되었어요.
그 정도로?
예. 예. 경찰들이 못 들어갈 정도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신흥 같은 데는 탄광이 있었어요.
네.
신흥 탄광에서 폭통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폭동이.
예.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만 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군요. 친일을 했다는 거군요.
항일투쟁에 대해서 최전세에서 네. 이들을 이른바 진압하려고 했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1930년에 경부로 승진하고 네. 42년에는 조선인으로서는 경찰 내 최고의 계급인 경시에 올랐고 황해도 보안과장을 거쳐서 경기도 형사과장을 지내던 중 광복을 맞았다.
지는 광복을 맞이한 게 아니라 패전을 맞이한 거죠.
그렇겠죠. 네. 네.
알다시피 광복 당시 해방 당시에 이 최현은 그 당시 경찰 최고위직인 경시에 올라있던 조선인 제가 그때 12여 명한테 찾아보면 8명이에요.
네.
일제강점기에 경시가 조선인 8명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최현이라는 것이죠.
대단히 출세한 예. 예. 경력을 보니까 만주와 인접한 함경도 일대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1930년대 만주 지역에 조선인 항일 무장 세력과 충돌이 있었겠고요. 그죠?
예. 예. 뭐 일단 이 친구가 이 최현이 것 좀 이렇게 한일을 보면 1931년 9월 18일 날 관동군이 만주를 침략하잖아요.
네.
그래서 32년에 만주고 세우지 않습니까?
네네네.
보통 우리 만주 사변이라 부르는데 네. 정확하게 만주 침략이죠.
네.
이때 뭐냐 함경도에 있었던 이 최현이가 상당한 역할을 했나 봐요.
네.
뭐 일선 전투야 할 수 없겠지요. 군인들 하는 거니까. 이때 뭐냐 1931년부터 34년까지
그러니까 네.
약 3년 이상이죠. 3년 가까이 특별 사찰 및 경계 뭐 왜냐 후방 사찰과 경계해야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만주 사병과 관련해서 각종 반전 운동에 대한 사전 예방 뭐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네.
만주 사병이 일어났을 때 국내에서나 만주에서 대규모로 반전 반제 운동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경성 제국대학에 있는 학생들조차 반전 경문을 뿌렸어요.
경성 제대라면은 일본인들이 주로 많이 다니던.
네. 그래서 이제 조선인 학생들이.
네.
에멜파라는 이제 공산주의 항일운동 세력들과 연결되어 가지고
네.
반전비라를 부리면서 뭐 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31년도 33년 사이에는 시기에 보면 항일운동에서 주로 좌익계열의 경우는 반전반제 투쟁 시기예요. 요 시기에 이제 함경도 더 심했겠죠. 만족 인접했으니까.
그렇게요.
이 시기에 대한 단속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군대가 이동할 때 군대나 군수품 수송 있죠.
네.
이런 것들이나 이거 하게 되면 어째 철도 같은 거 경비했었겠죠.
그렇죠. 그 당시 항일 무장 투쟁 세력들이
예.
철도를 끊으면은 수송에 그렇죠. 이제 지장을 주니까.
그래서 뭐냐면 1936년 7월 달에 보너스 은사금이죠.
네.
그 당시로서는 70원이니까 지금부터 하면 또 70만 원이지만 사실 7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이상이 되는 예. 몇백만 원의 그런
예, 상적을 받은 것입니다.
야, 36년도에 경부로서
예.
말이죠.
예.
그리고 1935년 2월 해산경찰서 경부, 즉 사법주임으로 부임하는데 이때 해산사건, 즉 보천보 전투가 있었다는 거였군요. 네, 이걸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최근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게 바로 이 보천보 전투 또는 해산사건과 관련자로서 나와요. 예, 잘 알다시피 그 우리가 보천보 사건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네.
뭐 이제 뭐 다 조선일보가 다 보도한 내용이니까 이거 뭐 이거 보도한 데서 뭐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도 아닌데 옛날에 이게 금기였죠.
네, 이건 사실인데. 네,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해산 사건 또는 네. 보천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 설명하자면 1937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네.
일본 관훈 측이 김일성 부대의 보천보 숙회 작전 후에 그 보충부 습격 작전 그 전에 있었고
네.
여기에 대해서 보면 대대적으로 뭐냐면 국내 연계 세력을 색출하는 거예요. 왜 내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과정에서 뭐냐면 바로 재만 조국 광복회 국내 지부 광복회 회원 188명이 기소된 사건이에요.
그렇군요.
188명 무려.
188명.
예.
여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런 얘기군요. 네.
예.
그래서 그 김일성이 국내에 이제 알려지게 되어서
예.
예, 물론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단한 전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예. 그래도 이제 그 국내 진공 작전으로서 조선 민중들에게 희망을 준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 예. 요거는 이제 이 우리가 좀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이 우리 식구 여러분들이 예, 보충부 사건은 김일성의 인물을 중심에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아, 예, 예.
이게 왜 교과서에서 빠질 수 없냐는 김일성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아.
지금 잘 알다시피 1931년 9.18 만주사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32년에 신간회가 해소가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 좌익들이 그다음에 거의 민족주의 계열의 경우에는 국내 경우에
네.
항일운동이 소강상태 접어들어요.
네.
조선학 운동 같은 문화운동으로 갑니다.
네.
반면에 이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은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이나 그다음에 농민층에서는 혁명적 농민조합이라는 지하 농민조합,
네.
또 노동자의 경우에는 혁명적 노동조합,
네.
학생들의 경우에는 반제동맹과
네.
독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아주 오히려 31년부터 33년 사이가 엄청나게 가열차지예요.
오히려.
예.
네.
이 과정에서 뭐냐 전국 곳곳에서 뭐냐면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그런 바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이나 혁명적 농민조합, 노동조합, 반제동맹 재건동에 가담하면서 전국 곳곳에 조직 사건이 안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러다가 이것을 일제가 계속 이제 수사해서 이제 검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재유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재유.
예. 예. 자이유입니다.
예, 이재유.
네. 예, 찾아보면 자세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경성 트로이카라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경성 트로이카.
아주 신출귀몰한 분이었어요.
네.
이 양반이 마지막 잔여되는 그 검거되고 남은 사람들 가지고 서울 지역의 운동을 거의 통일합니다.
오.
35년, 6년까지.
네.
두 번이나 체포됐다 두 번 다 탈출한 사람이에요.
네네.
이 훗날 이재유에서 마지막 잔존 세력이 나중에 경성권 그룹, 박헌영 그룹에 가담하게 되는데.
네.
그 전까지 이재유가 지도자였어요.
네네.
근데 이 이재유를 잡기 위해서 경기도 경찰부가 총력을 기울였는데 1936년에 이재유를 드디어 검거하게 됩니다.
아, 그렇죠.
자, 이걸 왜 그러냐면, 이, 일본으로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37년쯤 되면 9월 달에, 아, 6월 달에 바로 만주 침략하잖아요. 아, 네. 7월 7일 날.
네, 네.
아, 중국 침략이죠. 중일전쟁.
예, 중일전쟁. 그래, 예, 네.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우선은, 뭐냐면 조선 반도가 지들로 봐서는 안정화되어야 되잖아요.
네.
그 만주도 안정화되어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 중국 침략하더라도 뒤통수가 안 땡기죠.
네.
그래서 이때 공식 선언합니다. 이재유 체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로써 조선에서의 공산주의 운동 끝났다. 다시 말하면 항일 운동은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예요.
아...
이렇게 선언하고 드디어 뭐죠? 이제 중국 쪽으로 이제 방면을 돌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뭡니까? 바로 터진 것이 바로 보천포 습격 사건이에요.
그렇군요.
이 맥락을 우리가 이걸 왜 제가 길게 얘기하냐면 한국에서 아직도 뭐냐면 보천포 얘기하면 무슨 뭐 북한 잔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그게
네.
아니고. 굉장히 상징성이 크고 의미가 있었단
크네요.
말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예. 이렇게 자랑을 하는
예.
자기들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그렇죠. 위한.
그래서 만주에 있었던 만주 군경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들이 이제 앞으로 중국 전선을 빼야 되는데
네.
느닷없이 1937년 6월 4일 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냐면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네.
예, 만주에 있었던 항일 발치산들의 동북항일연군이라 불렸을 때예요.
동북항일연군 그러니까 예. 중국 세력과.
공산당 산하 네. 항일 부장 조직이죠.
네.
만주 지역에.
네.
이게 제1로군, 제2군, 제1단장이 바로 최현이에요.
나중에 북한 정권에서
그렇죠.
네. 고위직을 지냈었던
그렇죠?
최현.
네.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그 밑에 제6사, 그 밑에 하위 조직이죠. 사장이 김일성이에요.
아, 이때는 김일성이 그 밑에 있었군요.
그렇죠. 네. 바로 이제 제1단장 최현과 제6사 사장 김일성의 부대가 바로 함경남도 갑산군에 있는
네.
제만 한인 조국 광복회, 그러니까 만주의 조국 광복회가 지역마다 만들어져요.
네.
거기에 간부였던 박달,
네.
박금철 이미 이제 국내에 있었던 멤버들이죠. 이들과 연계해서 갑산군 해산진을 습격해가지고.
갑산군 해산진.
예. 여기서 해상 경찰서하고 보천면 사무소 등 주요 관공서를 공격 파괴하고 퇴각하면서 일본 순사들도 죽였던 사건이 바로 보천포 전투 또는 해산 사건입니다.
전형적인 기습 그리고 네. 전형적인 기습 퇴각한 그런. 빨치산 전술이군요. 이때 예. 최연이 출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때 뭐냐, 최연이 바로 해상경찰서장이었잖아요. 경찰서장을 대장으로 한 토벌대 대장으로서 바로 추격과 토벌을 지휘한 거예요.
네.
예, 근데 사실 일본으로서 굉장히 분노하고 당황했어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이전 국내에서는 끝났다고 했잖아요.
네네.
항일운동이. 근데 뭐죠? 정작 국내는 고사하고 만주에서 국내 진공작전 해버린 셈 아닙니까?
네.
충격이 컸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동아일보 호외의 보도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예. 큰 사건이었군요.
예, 근데 원래 보도 통제를 하는 것인데,
네.
호해를 미처 통지를 못한 거예요.
아.
그래서 김일성 일파는 이게 보침벌스케하고 해서 김일성 이름이 이 호해가 전해지면서 김일성 이름이 알려지게 되죠.
작은 저항이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서 그 당시 뭐냐 알더니 사실상 전시체제 아닙니까?
네.
숨쉴 틈이 없는 그 상황에서 뭐죠? 오히려 그 당시 동일군이 국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뭐 바로 만주의 항일 빨치산이 일약 다시 한번 국내에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한약성이
네.
알려지고. 그 다음에 뭐죠? 김일성 같은 사람에게는 커다란 자신감과 지휘가 커진 계기가 되죠.
그렇군요. 네.
예,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일성 쪽에서는, 그 당시 제만 조국 강북현의 정치 조직이라면,
네.
김일성 그 산하에서 또 군사 조직 운영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 예. 예,
이렇게 됐는데, 예, 이걸 통해서 조국 강북회가 활성화돼요.
네. 예,
그렇게 돼서 뭐냐면, 항일연구원 여성 대원들은, 조국 강북회가는 국내까지 조직을 확대하게 됩니다. 국내 조직 확대해가지고, 해가지고 우리가 갑산 공작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뿐만 아니라 싱갈파, 싱가포르가 아니고
네.
싱갈파, 또 흥남, 원산, 무산, 성진, 명천 등지에 직접 공작원이 파견됩니다.
오.
이렇게 해서 조국 광복의 지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한 지역에.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일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보복 수사가 시작되죠.
네네네. 그래서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뭐냐면 이 1937년 9월 달에 뭐냐면 바로 보청부 작전에 아까 가담했던 요원들이
네.
다시 지령을 받고 해산에 잠입했었어요.
아.
이 세 명을 체포한 겁니다.
아이고. 네.
이 세 명 체포하고 단서에서 이 바로 10월까지 관련자들 쭉 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섰냐면 세 명 잡았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입수했겠죠.
네.
그러면서 10월 10일에는 군인과 경찰을 월경시킵니다.
아.
월경시켜가지고 보청부 작전에서 보청부를 정찰하고 그 다음에 또 장백현까지 파견해가지고 권영벽 등 8명을 체포합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건강해서 11월 중순까지 조선 내에서 162명.
네.
그 다음에 장백현에서 59명.
장백현이면 네. 여기는 저 중국 땅인가요?
예, 그죠. 네. 백두산. 만주국이죠, 이제.
만주국.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국내와 연결해서 이제 무장투쟁을 전개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장백산, 즉 백두산에서.
네.
이 양대의 조직 라인들, 조국 광복계 조직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1938년까지가 수사가. 그래서 1948년 9월 동만특위, 이건 잘 모르시겠지만 중국 공산당 산하의 만주성위원회가 있고,
네.
만주성위원회에서 연변지역이 있죠.
네.
요쪽이 동만주특별위원회.
아.
그래서 동만특위인데 가장 얘가 치열한 데죠. 조선인이 많고.
네.
여기에 있었던 조선 파견 지부 책임자 박달이라는 사람 유명하죠.
그러니 아까 나왔었어요.
예, 예.
네.
이 양반이 체포되면서 수사가 종결되는 겁니다.
그건 1년 동안.
예. 예. 그래서 무려 체포된 사람이 739명.
아이고.
그 중에서 188명이 기소가 된 것이에요. 근데
엄청난 사건이었군요.
형도 3개 받았어요.
예.
1941년에 이제 함흥지방부에서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권영벽, 이재순, 박달 등 6명이 사형당합니다. 사형선고 받아요. 근데 박금철 등 4명이 무기징역 받고 박금철은 나중에 서대문 형무소까지 옮겨지게 되죠.
아, 네.
예, 그 다음에 유기징역이 15년이 4명, 13년이 6명, 12년이 9명, 10년이 18명, 8년이 14명, 7년 이하가 104명, 이렇게 되는데, 이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 중에 박달만 병으로 집행이 연기되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 양반은 운 좋게 강복절날 출감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박달은 아픈 바람에.
그러면 5명이 사형이 집행됐다는 얘기군요.
예, 실제적으로는.
권영벽, 이재순 이런 예. 분들.
그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떤 김일성 문제가 아니고
네.
한국의 어떤 30년대 민족해방운동사, 독립운동사에서 갖는 엄청난 그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루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뭐 어려워 이상하게 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독립운동사를 색깔로는 물드는 사람이야
그렇죠.
말로 불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작은 전과. 그리고 예,
이때 최연이 이제 활약하게 되는 예, 겁니다.
작은 전과 그러나 악독한 탄압. 예,
커다란 승전 효과.
네. 예.
이때 그렇군요. 최연이 박달을 체포, 비롯해서 이 300여 명 갔던 독립운동가들을 체포 고문하면서 악명이 높아지는
얼마나 거예요. 고문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수백 명을 잡아들였겠죠.
예. 예. 이렇게 해서 뭐냐면 이 치안의 경우에는 이 해산 사건에서 이른바 공을 세운 셈이 되죠. 네. 그렇게 해서 경찰에서 주는 훈장이 있어요.
네.
공로기장 훈장. 요즘 공로장이죠.
네.
그래서 훈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보천보 사건 때 그 관할 경찰서장이었으면 문책을 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네. 나중에 훈장을 받았다는 얘기군요.
예, 지금 방금 얘기 보니까 또 우리 그 방송 후기에
네.
보천보 호의 기사 올리셨네요.
아, 그렇습니까?
정말 다릅니다.
그렇군요. 오케마리님께서
예.
동아일보가 순금으로 제작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로 바친 1937년 6월 5일자
예. 동아일보 정확하게 하면 예. 적의 수객에게 금품 수수를 한 거예요. 외환죄, 뇌물죄 다 걸립니다.
그렇군요.
뇌물죄군요. 예. 아주 이중플레이 나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앞다르고 겉다른 인간들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북한에서도 최연은 잘 알겠네요. 그죠?
예. 당연히 김일성이 관계된 대표 간판 사건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뭐냐 김일성 핵오록에도 나왔다 그래요.
네.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바로 김일성 핵오록 세기와 더불어
네.
예, 그 뭐냐면 그 제1부 항일혁명편 중에 제15장 지하전선의 확대
네.
요 부분에 나온다는 거 하는데 예, 한편 이렇게 해서 김일성이 이 바로 유명하게 되는 거죠. 호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뭐냐면 김일성이 뭐 여러 명이 다 있는 게 있었잖아요.
네.
김성주고 본명이.
네.
근데 이 김일성이 정확한 신호를 하기 못했었어요. 근데 입에 박달도 금과 자양하면서 뭐냐면 드디어 김일성에 대한 정확한 보고 정리가 됩니다. 이게 완결판의 김일성의 정체에 대한.
그래서 김일성 가짜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나이, 본명, 출생지, 무장, 투쟁, 투신 과정 싹 다 나온 게 바로 사상 히브란 책이 있어요.
네.
검찰에서 내는 책이에요.
네네.
이게 자신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일곱 개 김일성서 이런 거 다 낭설이고
네.
쪼잡스러운 거예요. 물론 훗날 이때 이 갑산계는 훗날 1967년에 이른바 갑산계 사건이라고 해서 또 김일성에게 숙청당하기도 합니다.
예, 박금철, 이송은, 허학송 이 인물들이 광복과 더불어서 북한 체제 건설에서 꽤 네.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숙청되었다 대부분 그렇군요.
예.
자 해방 후에 최연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해방 후에 잘 알다시피 미군 정황 전직 일제 경찰 그대로 등용하지 않습니까?
네.
등용하게 되니까 최연도 그대로 현직 유지했죠.
예,
그래서 이 최연 그 대신 북한에 살 수 없죠.
그렇겠군요.
예, 그래서 경기도 경찰부 경무과장. 뭐 세게 들어가는데
이거
그래서 그 다음에 장택상을 보좌합니다. 수도청장 예.
핵심 예. 위치에 있었군요.
예. 특히 근데 이 친구 주특기가 뭐예요? 환경도에서 좌익계 독립운동가들을 체포 고문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방의 역할이 뭐겠어요? 남한 내에서 뭐냐면 이 뭐지가 과거에 이북에서 자기가 같이 활동하던 친일 경찰도 있었겠죠.
네.
자기 똘마니들 얘들을 대거 뭡니까 즉 고등계 친일 경찰들을 바로 한국 경찰에 대거 투입시켜서 집어넣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뭐냐면 한마디 얘기하면 최연을 통해서 38도서 이북 지역에 있는 친일 경찰 특히 고등계들이 바로 남한 경찰의 중추부를 행사하는데 바로 최연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고
네.
당연히 반민특위가 1948년 만들어지잖아요.
네.
만들어졌을 때는 당연히 최연은 빠져나갈 틈이 없었죠. 그래서 이 마포 핵무소에 수감됩니다. 수감되었다가
네.
나중에 반민특위가 강제 해체되니 공민권 10년 정지 무척 가벼운 거죠.
그러게요.
예, 판결과 풀려납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그 정도면 친일할 만하죠 이놈은.
그러게요.
예.
예. 뭐 친일로서 충분한 보상을 받았고 해방된 예. 나라에서
형식적인 뭐 공민권 정지 10년 해봐도 별거 없어요. 예,
형식적인 그런 재판을 받아갖고 이런 예.
6.25 터지고 뭐가
자,
있어요?
이상 분통 터지는 최연 친일경찰 얘기였고요. 이제 최석현 갈 길이 좀 머네요. 최석현이라는
인물. 지난번에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아무래도 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독립운동가 장진홍을 체포 고문한 자이기 때문에.
자 최석현 일본식 이름 야마모토군요.
예.
산본. 1893년 8월 17일에 태어나서 56년 4월 9일에 죽은 일제강점기 경찰 본적은 경상북도 대구부 횡정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출신이고 1915년 6월 영주 헌병분대 헌병보조원으로 근무 19년 8월 조선총독부 순사로 임명 고등계 형사로 오랫동안 근무 독립운동가들을 체포 고문 경찰로 근무하기 시작한 1920년대 초반부터 고문수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7년 독립운동가 김창숙이 샹하이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자 부하들과 함께 고문을 가해서 아, 이때 심산 김창숙 선생이 다리가 불구가 됐군요.
예. 예. 바로 그 심산 김창숙 선생이 쓰신 그 해고록이 있어요.
네.
심산 6호라고.
네.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체스킬이 자주 나옵니다.
아.
경기도 경찰부의 간판 악질 고등계 형사예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 바로 이게 김창숙 선생이 때 연루된 사건이 이른바 2차 유림단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이 최석현은 한마디로 봉화 출신이죠.
네.
근데 봉화 영주 안동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되면 퇴계 집안이 많죠. 이태계.
그 유림의 그 본산 중에 한 곳이죠.
유림의 본산이라고 네. 하는 것이고 특히 항일 유림이 센 곳이에요.
아, 네.
여기다가 여기가 또 모스크바 벨트예요. 좌익 운동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 지역에서 고등을 했다. 이렇게 하면 이후에 행적이 가늠할 만하죠.
예를 들면 1980년대 관악경찰서나 또는 70, 80년대 관악경찰서나 성북경찰서
예.
예, 그 공안과에 있었다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보다 더 셉니다.
아. 예. 최석현을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사건, 27년 발생한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사건, 장진홍 의거 이 수사라는데 자, 네. 장진홍 의거 설명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장진홍 선생은 그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항일 독립운동가예요.
네.
예. 이분은 이제 인동에서 태어나세요. 인동에서 태어나시면
인동이 어딜까요?
예. 예.
인동.
이분이 일찍부터 독립운동해요.
네.
예, 그래서 1894년생인데
예.
1910 원래 조선 보병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대한제국 군인.
아, 그렇군요.
예. 근데 조선 보병대 하면 사실 이건 일제 때 흡수된 거예요.
예. 예.
일제 때의 그 뭐냐면 형식적인 조선인 대한제국 대한제국 출신 군대인 조선 보병대.
네.
제대한 이후에 뭐냐면 그 항일 비밀결사 조직 광복단에 입단합니다.
네.
광복단이 이 경상도 네. 유명해요.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사실은 이 광복단이.
네.
그러고 나서는 아예 1918년, 그러니까 3.1 독립운동 바로 1년 전에는 중국 봉천 펑텐하고 러시아의 하바로프스크 가서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예.
3.1운동이 들어오니까 국내에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뭐냐면 3.1운동을 쭉 조사합니다. 이 조사를 한 것을 뭐냐면 미국 군함의 승무원인 조선인 김상철에게 건네져서
네.
바로 3.1운동의 진상을 구미 각국에 폭로하도록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그다서 이 장진홍이라는 사람이 이내성이라는 분하고 관계가 깊었는데요.
네.
이분을 통해서 이른바 이제 좌익 공산 국제 공산당 코민테른에 가입해요.
예.
이렇게 가입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뭐냐면 국제 공산당 당원인 일본인 호리키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호리키리라는 사람으로부터 폭탄 제조법을 전수받아요.
호호.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본인이 뭐냐면 이 폭탄을 제조해가지고 1921년 조선행 대구 지점에 폭발물을 배달시켜서 폭발 사건이
아 이거군요.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게 일본 경찰이 놀랐겠죠.
네, 네.
그래서 경찰 수사망이 좁혀지니까 1928년 10월달에 일본을 건너갔어요.
네.
그런데 뭐냐면 조선인 친일 경찰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1929년 2월 14일 체포돼서 그다음에 재판을 받고 1930년 사형 언도가 되었어요.
사형. 네. 네.
그렇게 해서 뭐냐면 대구 형무소에 있다가 1930년 7월 31일날 대구 형무소에서 자결하십니다.
네. 엄청난 결기를 가진 분이셨군요.
예.
그렇군요.
예. 여기에 이제 최석현이 관계한 거예요.
네. 칠곡군 석정면 남율동 예. 선영이 안장되고.
예. 근데 이때 최석현 같은 경우에 바로 이제 이게 굉장히 설치는 인간이었어요.
네.
사상범 근거 실화집이라고 훗날 고등계. 예, 경찰들이 쓴 수기집이 있어요. 독립운동가 잡은 거.
네.
여기에도 나오는 인물인데, 최석희는.
아.
이때 범인을 잡는다면서 아예 영남 지역의 독립운동가들 다 들수서 다 잡아들인 거예요.
아.
일단 다 잡아들인 거예요.
일단 다 잡아.
예.
무슨 저인망 어선도 아니고.
예. 그리고 끈질게 추격해가지고 결국 장인호 체포해서 자격해 만든 사실은 근본 책임자예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뭐냐. 장진홍을 잡기 위해서 일본까지 건너갔어요. 최석희는. 그러니까 그곳 제 일본 사찰에 갑니다. 절에 가서 흉환을 빨리 잡게 해달라고 체포 기원 기도까지 올렸어요.
확신범이군요.
네, 네. 그쪽 열성적이었던
자, 1919년 직제 개편으로 영주 경찰서 순사가 된 이후 25년에 순사 부장과 경부포, 29년 경부. 야, 최연보다 1년 먼저 경부가 됐고요.
예.
1940년에 야, 최연보다 2년 먼저 경시 계급에 올랐고
예, 예.
경북 경찰관 교습소 소장과 경상북도 경찰부의 고등 경찰과 과장을 지내고 광복 직전인 45년 7월 강원도의 영월군 군수에 임명되고
네.
예.
그러니까 이 최연이 함경남도 함경도에서 악명 높았다면 최석현은 경상북도에서
경상도군요.
악명 높은 양대의 그냥 상징적 고등경제. 그래서 해방 후에 1949년에 반민특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때 되니까 영남 지역에서 최석회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악명 놓고.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아예 뭐냐면 이 신문에서 계속 떠들었어요.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독립운동가 괴롭혔고 선거문까지 불사했던 독립투사의 흡혈기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악질했으면.
얼마나 악랄했으면.
여기서 뭐냐 최석회에 대해서 대서특필한 것을 한마디로 꼭 이놈만은 잡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그 여론을 조성을 했군요.
예, 그런데 네. 뭐냐 반민특위가 체포하기 위해서 최석회의 고향인 봉화가에 출동했는데 도망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행방을 모릅니다.
죽은 생물연대는 나왔는데 예. 그게 결국은 천수를 누렸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예.
야, 그거 옛날에 최석현 당 그 이놈이 그 들쑤셔 놓을 만큼 그렇게 한 몇 분의 일만 노력을 기울였어도 잡을 수 있었을 텐데요. 솔직히.
남바 비호 세력이 많았겠죠.
비호 세력이 많았겠죠.
예, 예.
그렇군요.
해방이 해방입니까.
예. 예. 참 많은 자료들이 자료들로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죠? 예. 예, 영남일보 뭐 예, 영남을 알면 한국사가 보인다 이런 책에도 나옵니다만.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봉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범 시해 사건과도 관련이 있고, 무엇보다도, 야, 전혜린.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유명한 에이스.
그렇죠. 저 독일 유학을 하기도 했었던 서울대 법대 출신인가 하여튼
법학과 교수.
예. 해방 이후에 그 여성 천재 중에 한 분이었는데.
제가 헷갈려요. 제린 씨가 또 결혼한 사람도 서울대 법대 교수예요.
그렇군요. 네. 나중에 자살을 했습니다만 네네. 전혜린의 이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이름을 보니까 일본식 이름은 이름은 전봉덕이고 일본식 이름은 다나카군요. 그러니까 전자에다가
밧전자에다가
밧전자에다가
가운데 중자만 넣은 거죠.
가운데 중자를만 붙여갖고 다나카가 됐어요.
예.
1910년 12월 12일에 태어나서 98년 와 자기 딸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았네요.
네.
일제강점기에 경찰 간부이면서 대한민국의 군인, 변호사, 태어난 곳은 평안북도 강서군 해방 후 48년부터 50년까지 군에 복무하고 육군 대령으로 예편한 후에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까지 했어요?
네. 입법과 정의와 양심을 지킨다는 대한변협회 회장 출신인데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평안북도 출신이에요. 강서군. 우리 강서대미 아주 고구려 고등학교가
아,
유명한데
네, 강서대미.
바로 그쪽이에요. 아주 머리가 좋았습니다. 엘리트입니다.
네.
그 1932년에 경성 사범학교 소사대죠.
네. 네.
졸업하고 그다음에 만주에서 이제 교사로 좀 있었어요. 네. 교사로 좀 있다가 다시 뭐냐면 경성 제국대학교 들어갑니다.
일제 시대 때 네. 공부 잘하더라도 경성 제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닌데.
공부 잘해도 막 못 들어가요.
그렇죠. 네. 아무나 들어가는데 특히 조선인 네.
게다가 근데 재학 중에 요즘 말로 치면 행정고시 합격해요. 고등공무원 시험에 재학 중에. 예. 네. 그러고 나서는 바로 이제 40년에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조선 총독부에서 관료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럴 때 제3세대 전문가형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 전문가형. 그렇게 해서 뭐냐면 바로 위에서 뭐냐면 위로부터 시작한 거죠.
네.
그렇게 하니까 바로 평안북도 경찰부 보안과장 경부가 된 거죠.
오.
내가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경찰부 수송 보안과장 근무하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렇군요.
이력으로는 이렇게 돼요.
야, 그러니까 물론 고등공관 즉 그 고시에 합격을 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수직 상승을 해서 짧은 시간에 30대 중반의 나이에 바로 경제에 올라있던
네, 예,
조선인 8명 중에 1명. 예. 대단하네요.
예. 예.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형식은 보면 고등계가 아니지만 사상 보면 다른 보안과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냐면 고등계와 다름없습니다.
네.
근데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뭐냐 일제 경찰 경력자 우대 방침을 했어요.
네, 네.
예. 참 미군정 문제죠.
문제 많아요, 정말.
이렇게 해서 뭐냐면 그대로 경기도 경찰부 보안과정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죠.
네.
일제 때 가장 악명 높은 보안과정에서 그대로 보안과정 갔단 말이죠. 특히 장태상이 아꼈어요.
장태상은 도처에 등장하는군요.
네, 장태상이 바로 수도 경찰청장이니까.
그런데
신의 경찰의 어머니고 장태상이 아버지는 조병옥이에요.
조병옥 장택상 네. 쌍끌이로
네. 이제 친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해방 후 친일 경찰을 비유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역사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나중에 네. 정계의 거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장택상 네. 조병옥
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 미군정에서 승승장구해가지고 미군정 경무부의 공안과장이라든지 네. 또 경찰 전문학교 부교장까지도 승진했어요.
와.
그러다가 반민특위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뭐죠? 친일 경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본인 경시 아니에요.
그렇죠.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 그 당시 친일파들끼리 만든 조직이 있어요. 88 올림픽이 아니고 88 구락부란 게 있어요. 네. 여기에 갔을 때 여기에 같은 회원인 신성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능의 극치였던 신성무 네. 국방부 장관.
네, 이 사람이 일제 때는 이제 영국 상선에 선장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친일 혐의는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예, 영 시원찮죠.
네.
이 도움으로 육사를 졸업합니다. 제1기로.
1기
예,
죽인다.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뭐냐 헌병 부사령관이 돼요.
와.
경찰 출신이니까.
이때 경찰관. 일대 헌병 사령관이 원영덕 아니었나요?
아니 그건 좀 뒤에 되죠.
그 뒤 뒤입니까? 예. 자 그러니까 노덕술처럼 경찰에서 군으로 도망간 거네요.
예. 자 이거 잘 알다시피 뭐냐 그래서 이 우리가 알겠지만 그 당시 군을 못 건드렸어요. 반민특위도 워낙 군대는 무시무시한 곳이니까. 이게 되니까 뭐냐면 친일 경찰들이 주로 뭐냐면 군대로 옮겼는데 그들이 갈 병가가 헌병이잖아요.
그렇죠. 경찰 하던 사람이 뭐 예. 헌병 가는 게 제일 만만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뭐냐면 바로 친일 고등계들의 상당수가 헌병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건 다시 말하면 무력과 수사권을 가졌죠. 헌병은.
네네.
그에다가 이게 뭐냐면 이게 전봉동은 부산행관까지 가잖아요.
네.
자, 이럴 때 뭐냐면 반민특위를 만드는데 앞장섰던 소장파 의원들이 이른바 49년대의 국회 프락지 사건, 용공 조작 사건을 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잽싸게 뭡니까? 헌병대 산하에다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요. 이 전봉대가. 그렇게 해서 뭡니까? 이 자기가 수사본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반민특위를 만든 데 앞장섰던 소장파 김약수 의원 등을 체포해서 고문하는 악행을 또 저지르죠.
그렇게 되는군요.
자, 숨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데려치 이제 반민특위를.
그러면서 100번 시해 사건에도 연루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잘 알다시피 1949년 6월 달에 뭐냐면 김구 선생이 그 경구장에서 안두희에게 암살 당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당했어요. 이때 뭐냐면 이 전봉덕은 안두희를 보호하고 왜? 안두희가 군인이잖아요. 그 어떻게 딱 100번 김구 선생이 총 맞아 돌아가시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경계에 대 경호원들이나 이제 요원들이 올라와서 이제 이 안두희를 잡았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두들겨 패려고 패는데 바로 경찰이 헌병 올라온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죠. 예.
문제 경기장 바로 맞은편에서 헌병 차량이 이미 있었어요. 총소리가 나자마자 온 거예요.
네.
우연의 일치 중 이상한 우연의 일치죠.
그렇죠.
예, 예언자적 그냥 헌병들이에요.
네.
그래서 뭐냐, 아, 이 사람은 군인이니까 우리가 인수해 간다.
예.
그래서 신병을 인수해버리니까 뭐 조사도 뭐다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네네.
이렇게 해서 뭐냐, 바로 초동 수사를 해야 될 시점에 이 헌병 부사령관 원용 전봉덕이 바로 안주를 데려가면서 사실 보호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데 앞장선 핵심이 됩니다.
그랬군요.
그 나서는 뭐냐면 이승만이 이 사건 발생을 딱 보고를 들었잖아요. 그 나서 뭐죠? 원용 아니 바로 이 전봉덕이를 헌병 사령관을 올리는 거예요.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뭐죠? 이 사건 봤대 뭐냐? 김구 암살 사건에 이 전봉덕이가 과연 무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요.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냐, 이 김구 암살의 배후라는 소문이 꾸준히 돌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후에도 전봉덕 승승장구했어요. 그래서 네.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거치고 변호사로 일하면서 대한변협 회장도 지내고. 근데 책도 보내서 뭐냐면 뭐 법제사도 쓰고 해서 우리 법제사 책에도 이 사람 책이 필수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 법사 학회도 만들고 했어요. 그다음 1880년대 미국에 건너가 생활하니까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1980년대 이후 미국에 건너가 살고 98년에 89살까지 살았어요. 우리나라 예. 나이로 천수를 누렸군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전봉대의 행정 정리하자면 경성제대 출신.
네.
그다음에 고등고시 행정과와 사법과 두 개 양과 합격했네요. 행시와 사시 다 합격했어요. 그다음에 경기도 경찰부 수송보안과장 재직 중 일본의 폐지를 맞이했는데 이때 8명의 조선인 경시 중에 한 명이었고
네.
해방 후에 뭐냐 미군에서 그대로 그 직책이 유지가 되었다.
네.
경기도 경찰부 보안과장 있다가 반민특위가 될 때 육군 헌병으로 가서 뭐냐면. 헌병 부사령까지 되고 국회 프락지 사건
네.
또 김구 암살 사건 당시에 전부 다 사실은 악명 높게 오래 수사를 지휘했죠. 피해자가 돼야 될 놈이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뭐냐면 이때 뭐냐면 사실은 그 김구 암살 사건 때 헌병 사령관의 장흥 사령관이에요. 이 양반이 임시정부 계열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이분은 이제 열심히 수사하려고 하니까 이승만이가 장흥을 예편시켜버리고 전봉덕을 사령관으로 승진시켜버린 거예요.
이승만은 여기서도 악역을 담당하는.
악역 정도 이상이죠.
그렇죠. 아, 정말 짜증나.
이걸 한다는 이유는 뭐죠? 이해가 안 가죠.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고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 80년대 초에 도미했다가 92년에 잠시 귀국을 해요.
아, 네네.
이때 바로 김구 암살 진상 논의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다시 도로 미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참 더러움이 극치군요.
예. 네.
그래서 친일경찰, 이들은 해방 후에
예.
반공을 표방하면서
예.
독재 권력의 하순이 친미 반공으로 신분을 세탁하게 됩니다. 이름도 바꾸고.
예, 그래서 예. 우리가 꼭 알아두고 일제 때 행제 중요한 게 아니라 해방 후에 이들이 뭐냐면
네.
그대로 한국 경찰의 핵심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철저히 해방 이후에 뭐냐면 그 일본화된 경찰이고 폭정의 도구로서 효과적으로 이용됐다는 게 학술적 견해예요.
예.
예를 들자면 그 당시 뭐냐면 그 1947년 11월 1일자 미 군정 브리핑 자료에 보면
네.
그 당시 경무총감이 있었잖아요. 경무총감이 한 명인데 이게 일제 때 경찰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관구장이라고 하죠. 지역 관구장.
네네네.
8명 가운데 5명이 일제 때 친일 경찰이에요. 58%죠. 네. 아, 63%죠. 그다음에 경찰국장 있죠. 도경찰국장. 네. 10명 가운데 8명이 친일 경찰이에요. 80%예요. 그다음에 총경이 30명인데 그중에 25명이 일제대 경찰이에요. 83%죠. 경감이 139명인데 104명이 일제대 경찰 75%예요.
네.
경위가 906명인데 806명이 일제대 경찰 즉 83%예요. 한마디 하면 거의 80% 이상이 친일 경찰이에요.
이런
이게 대한민국 경찰의 출발이 됩니다.
이런 열불나는 이야기를 끝으로
그들이 독재의 하수가 예, 되는 거고
친일경 예. 그러니까 천황의 충견 친일경찰에 대한 이야기를 3부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